오늘 이제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몇 시죠? 12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1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어요. 한 낮인데, 정오인데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임했다는 의미를 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모스 8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심판에 대해서 이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모스 8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방송시 아모스 8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할 것이다. 백주에 캄캄하게 할 것이다.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예, 아홉 번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이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에도 역시 심판으로 그들에게 흑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흑암 재앙, 출애굽할 때 흑암 재앙을 보면 아, 그 흑암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 그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2절. 방송실 오늘은 좀 늦네. 자, 10장 22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모세가 손을 들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심판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는 말은 심판인과 동시에 새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 출애굽을 이루실 때에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도 했는데 그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이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저주받은 고통.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단절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건 내가 받아야 될 그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은 뭐 다른 것 없어도 옆에 엄마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죠. 항상 엄마가 있고 또 엄마가 있으면 그냥 편안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엄마만 옆에 있으면 아이들은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절된 고통,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던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마디 말씀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자,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22편은 메시아 고난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제를 그렇게 붙입니다. 메시아 고난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라는 그런 외침, 그런 간절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 버림받은 고통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버림받음을 통하여서 형제에게 주의 은혜와 그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과 함께 휘장이 찢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 오늘 38절에 오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단절된 고통 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찢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은혜의 때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방송 씨.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무당이 그 이제 자기가 기도하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에게 기도하러 그 새벽에 정하수도 놓고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마치고 나올 때 갑자기 십자가가 눈앞에 확 이렇게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이건 뭔가 하나님 뭐 신이 지금 자기에게 그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인가 하고 이제 그 방송국에 기독교 방송국에 전화를 이렇게 걸었대요. 그때 이제 브라이언 목사님이 그 상담하고 방송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분이 전화 오니까 연결을 해줬어요. 상담 그 전화를. 그랬더니 이분이 딱 전화하고 내가 무당인데 나 그 말을 듣고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전화 끊지 마십시오. 전화 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더니 곧바로 바로 영접 기도를 딱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결에 이 무당이 이 그 브라임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적 기도 한 다음에 자기에게 정말 평안함과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며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내 신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니 이 예수 신은 그냥 이렇게 내가 고백, 입술로 고백만 하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렸다. 자기 신을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죽음의 고통,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자기는 신을 받아들였는데, 아니, 예수 신은 너무 쉽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와서 내 삶을 지배해버렸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만 열어준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놀라운 것 고백 하나가 자기는 죽을 등 살 등 살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몸이 얼마나 힘드니까 죽을 등 살 등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놀랬대요. 그런데 또 놀란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아니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빈둥빈둥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놀랍게 사랑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 간증을 하는 것을 은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냐면 새로운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휘장이 찢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육체라고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는 은혜인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보니까 자 누가 놀랐냐면 39절 한번 봐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누구냐면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인이라는 거죠. 로마인이라는 것은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한 이 백부장의 입에서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롱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이와 같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했던 로마 백부장이 자,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말은 로마 제국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자, 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7장 52절. 오늘 좀 방송 시간 늦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앞에 51절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씀이고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부활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먼저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예수님을 고백하고 아, 내 삶의 엔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여길지 모르지만 그 삶의 엔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장착될 때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저도 뭐 반반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어떤 기도나 그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고민하며 아파했을 때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대요. 자, 거기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가족이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깨끗이 병이 치유됐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까? 무덤에 장사되시는 이신은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왜 어둠이 임하고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한 새벽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주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연진 장착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강력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에 백부장의 고백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조롱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본 백부장뿐만 아니고 또 그 뒤에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40절에 이들은 모두 여인들이었고 실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롬에, 그리고 47절에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하고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장례식 때에도 또 그 뒤에 16장 부활 때도 맨 먼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서로 다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과 다르게 이 여인들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지만 끝까지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처럼요.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세상이 자랑하는 사람도 되지만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딸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는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실명으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께 기억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신문하고 죽이는 일이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일이었는데 그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회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해서 장사 지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건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자를 통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예면한 이 왕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당하고자 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단지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시체를 달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적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이었던 그 죽은 시체를 아무도 달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지위를 걸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걸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자기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시체를 매장하고자 했던 아리메데 사람 요셉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예민한 이 왕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대접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살 길과 나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엔진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과 나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조롱이 찬양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우리 아들과 딸들과 우리 자녀들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냥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그 무시가 찬양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여인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올리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얹고